저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에는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평상시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이상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저는 처음 본문을 접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라는 의문이 저에게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오늘 본문이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있었던 이일 바로 전날, 그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전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 지금 집을 나서고 계십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렇게 집을 나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고픈 예수님은 멀리서 무화과나무, 잎이 이렇게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열매를 따먹고자 무화과나무에 다가가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좀 드시고자 그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잎이 무성했던, 나뭇잎이 많았던 그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던 예수님은 갑자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서 여전히 배가 고팠던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뭔가 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보시고는 더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전이 온갖 장사하는 사람만 가득하고 도무지 예배하는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장사판을 막 엎으시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고 뭔가 좀 화가 나 보이고, 아니 무슨 예수님이 이렇게 배가 고프지? 무슨 예수님이 이렇게 흥분하셨지?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이상한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요? 실제로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인 버틀런트 러셀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들어서 예수님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비합리적이고, 아, 예수님 좀 이상한데? 그렇게만 다가오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의도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슨 배고픔 때문에 짜증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거나 여전히 그 허기진 마음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다 들어엎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무화과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가장 의문이 드는 구절이 바로 이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무화과나무의 철이 아니었다,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마 이 제철 과일에 대해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습니다. 봄에는 딸기가 나고 여름에는 수박이 나고 가을에 사과가 납니다. 각기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으려고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지만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가 맺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 겨울인데요, 이 한겨울에 우리가 그냥 밭에 가서 수박을 찾는다면 수박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박의 철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철도 아닌데, 그렇게 때도 아닌데 무화과나무에 가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막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한 두 가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셨을까? 첫 번째 가설은 좀 엉뚱하지만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언제 열리는지 알지 못했다. 사실 그 나무가 철에 계절 과일이 있고 그 철에 그 과일을 찾아야 하지만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 봄에는 딸기가 나고 여름에는 수박이 나고 겨울에 뭐 가을에 가야 사과가 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이버에 제철 과일 이렇게 쳐봐가지고 이게 언제 열매가 나는지 알았습니다. 아는 거 딱 하나 있었습니다. 수박이 여름에 난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그랬던 거 아닐까? 예수님도 뭐 나무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보고서는 잘 모르고 그리고 그게 꼭 언제 열리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때 찾아갔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뭔지 모르고 그게 언제 열매를 맺는지 몰라서 찾아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따르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설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두 번째 가설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열매는 상식적인 열매가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열매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었던 조금은 비상식적인 아니 초상식적인 열매를 구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철 지난 열매 혹은 철이 좀 이른 열매가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때때로 뭔가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장면이 등장하면서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은 열매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려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수풀에 뿔이 걸려서 있었던 수양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슴이 머리에 이렇게 뿔이 나무에 이렇게 수풀에 걸려서 그렇게 있다는 사실이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제물이 필요한 그 시점에 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거기 있었습니다. 이건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좀 특별하고 비상식적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에게도 그런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좀 초상식적이고 조금은 이해 안 되지만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무언가 열매를 구하신다면 나는 과연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굉장히 기쁘겠지 내가 반갑게 맞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생각하면서 선뜻 아,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찾아오시면 굉장히 기쁘겠다는 생각을,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야,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찾아오시면 혹시 나도 이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받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돌아보아도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께 당당히 보여드릴 열매가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마음 가운데는, 아, 지금 말고 조금만 있다가, 한 몇 년만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 무화과나무도 꽤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좀 늦게 오시지 그랬어요. 금방 열매 맺을 텐데. 예수님 지금이 열매 맺을 철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저도 저의 계획과 저희가 이 상식적인 시간과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열매 맺을 거니까 조금만 늦게 오시지 왜 지금 오셔서 저에게 열매를 찾으십니까? 아마 이 무화과나무도 굉장히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에게도 똑같은 핑계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똑같이 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뭔가 좀 이제부터 뭔가 좀 해보려고 준비 중인 거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왜 하필 지금 오셨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진짜 좋은 열매 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 아니, 한 두 주만 있다 오시면 겨울 선교인데 제가 선교 가서는 뭔가 좀 좋은 열매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고 조금만 있다 오시지 그랬어요.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 제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당장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여기 나의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아, 지금, 아, 조금만 있다 오시지 왜 지금 오셨어요 하고 혹시 핑계대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늘어놓을 변명을 제가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 제가 지니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앞으로 뭔가 예수님을 위해 큰 일을 해야겠다,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 뭔가 좋은 열매를 맺겠다라는 생각은 있을 뿐, 지금 당장 예수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거나 지금 당장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내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질 그만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충실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비전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 관계를 소중히 하고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 자체를 정말 하나님께 드릴 좋은 열매로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삶에 더 큰 열매, 더 좋은 열매가 맺힐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앞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 내가 다음번에는 진짜 뭔가 이 일만 지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삶을 소홀히 여기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앞으로 내가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겠다,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위해 더 살겠다, 아,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그렇게 핑계대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선교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이 그 선교지에서의 삶과 삶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1주 후에, 2주 후에, 한 달 후에 그 일주일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드릴 뭔가를 준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당장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한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보다 더 무화과나무를 잘 알고 이해하는 분이었습니다. 무화과나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찾으셨다면 예수님은 분명 그 무화과나무가 준비할 수 있는 열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철이 지나서 굉장히 맛이 없는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철이 너무 일러서 정말로 작은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열매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 무화과나무가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을 위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았던 것은 결코 예수님이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결코 이 무화과나무에게 뭔가 대단한 열매, 아주 맛있고 굉장히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만 이파리만 무성하면서 잎사귀만 무성하면서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실망하셨고 예수님은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겉만 화려하고 아무런 결실이 없었던 그 모습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겉과 속이 달랐던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 화가 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곳,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그곳이 온갖 장사하는 곳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그저 관광지에서 뭐 기념품 파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재물을 들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어찌 보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곳이 이제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하고 판을 치고 돈 거래하고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처럼 보이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없고 온갖 그냥 돈 거래나 하고 장사하는 그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에 예수님은 동일하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고 겉은 멀쩡한데 속에 열매가 없었던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배는 없고 그저 사람들의 장사만 있었던 그 모습에 분노하시고 그 판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껍데기만 남은 그 성전의 모습에 실망하시고 그 껍데기만 남은 신앙의 모습에 실망하시고 그것에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하는 자리를 바라보시고 지금 나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하는 사람처럼 겉으로는 신앙인 것처럼 하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동일하게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에게 막 두려움을 주거나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화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겉으로만 좋은 모습으로, 겉으로만 거룩한 모습으로,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속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열매이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기대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열매 맺는 삶은 그저 먼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먼 미래에 결코 하나님을 위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맡기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 미래에, 아니 언젠가 내가 선교지에 갔을 때, 아니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만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많은 열매를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준비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혹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좀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 떨어져서 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게 만들었던 문제들을 좀 하나님께 고백하고 혹 내 삶 가운데 뭔가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한다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히 가까이 함으로, 충분히 누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나온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후에는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